성경 공부 조금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2장을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입니다. 참고로 방송으로 또 듣는 분들도 이제 계셔서 말씀드리는데, 휴양회 때에 그 말씀을 녹음을 하긴 했는데, 거기에 우리 박성현 형제님께서 그거를 이렇게 이제 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 녹음되는 소리가 굉장히 좋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거를 단기간에 어떻게 거기서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소리가 노이즈가 너무 심하게 녹음돼서 올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휴양의 말씀 전체적으로 저기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거 그걸 일단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사야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말씀이라. 그래서 지금 1장 1절의 말씀을 한번더 이제 반복을 해줬습니다. 마지막 날들에 주의 집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세워지며 작은 산들 위로 높여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흘러들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날들에 뭐뭐하리라. 마지막 날들에 뭐뭐하리라. 이제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먼저는 여기서 좀 번역과 관련된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가면, 이제 영어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거기 보시면 이제 and it shall come to pass 이렇게 되어 있고, in the last day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t shall come to pass라는 그 구문이 있는데, 흠정에게서는 이제 이 표현을 살리지를 않았다고 이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그 이제 표준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제 전체적으로 다 이제 살렸는데, it came to pass라는 표현이 이제 452회가 나오고, it shall come to pass라는 게 120회가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이 표현을 그대로 번역을 이제 안 해줬다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왜 중요하냐면, 빼도 되는 그런 구절이 아니라, 이게 이제 예언 또는 예언의 성취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예언의 성취의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미래, 뭐뭐가 있으리라. 이런 표현이 아니라,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will 이런 어떤 그 단순 미래의 표현이 아니라 예언 또는 예언의 성취와 관련된 표현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창세기 6장 1절에 이제 한번 보시면, 창세기 6장 1절에 이제 거기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나매 이렇게 이제 흠정역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영어에는 and it came to pass 이게 이제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문장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번역을 해주게 되면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하면서 이제 이 문장이 진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9장 14절에 보면 이제 그게 미래형으로 이제 나오는 표현인데, 내가 구름을 가져다가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보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and it shall come to pass가 들어가서 원래대로 하면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언의 말씀으로 주신 것을 분명하게 하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두려워하고 말씀의 한 단어도 존중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 이제 이 바이블 빌리버들이 근데 이 표현은 반드시 살려서 번역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부족하다 생각되면 또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면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it shall come to pass라는 그 표현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발생하는 것이 확정된 미래 예언 또는 필연적으로 일어날 미래 사건을 의미하는 것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살려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이사야 대언자가 시간을 앞서가서 이제 마지막 날들에 있게 될그 일들에 대한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이 시간을 앞서간다. 시간을 초월해서 어떤 뭔가를 본다. 이것은 사람은 할수 없는 일입니다. 마귀도 할수 없는 일입니다. 마귀가 과거의 것들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귀가 미래의 것들,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마귀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밝혀놓으신 만큼만 마귀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마귀도 창조물이기 때문에 시공간에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죠. 그래서 이 신구약에 이제 여러 대언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많은 예언을 했는데 이사야서는 유독 하나님이 시간을 초월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다는 이 부분을 굉장히 자세하게 진술을 합니다. 대표적인 네 개의 구절이 있는데요. 한번 이 기회에 한번 네 개의 구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21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만 이러한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통제하고 알고 계신다는 그 내용이 분명하게 이제 드러나거든요. 이사야서 41장 21절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소송을 제기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라, 너희는 강력한 이유들을 제시하라. 그들은 그것들을 가져오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이며 또 이전 일들이 어떠했는지도 보일지니라. 그래야면 우리가 그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그것들의 결말을 알리라. 그러니까 이런 걸 제시할 수 있으면 제시해 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는 앞으로 있을 일들을 우리에게 밝히 보이며 이 후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게 하라. 참으로 선을 행하든지 악을 행하든지 하라. 그리하면 우리가 놀라서 그것을 함께 바라보리라. 그래서 이런 거할수 있으면 해봐. 그럼 내가 놀라줄게. 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하나님밖에 못 하신다는 말씀을 이렇게 이제 하신 거죠. 앞으로 있을 일들을 밝히 보이고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줘라. 그래서 너희가 신들인 것을 너희가 입증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4장 6절서부터 보시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주, 곧 그의 구속자인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오래된 백성을 정한 이래로 누가 나처럼 그 일을 외치고 밝히 알리며 또 나를 위하여 차례대로 그것을 제시하겠느냐. 그들은 지금 임하고 있고 또 앞으로 임할 일들을 저들에게 보일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차례대로 이렇게 나열해봐라. 그 말씀 하시는 거죠. 누가 그걸 할수 있겠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걸 할수 있는 존재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6장 9절부터 또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지금 읽는 이 구절들을 여러분 성경에 좀 이렇게 표시를 해 두셔서 언제든지 그 하나님만이 과거, 현재와 미래를 이렇게 한눈에 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입증할 때요 구절을 찾아서 이렇게 이제 제시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사야서 46장 9절부터 보시면 너희는 옛적의 이전 일들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요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나니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처음부터 결말을 밝히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들을 옛적부터 밝히 알리고 이르기를 나의 계획이 설터이니 내가 나의 기뻐하는 일을 모두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았는데 처음부터 결말을 미리 밝히 알려놓는다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미리 밝혀놓는 분이다. 옛적부터 밝혀놓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또 42장 9절을 보시면 42장 9절입니다. 보라, 이전 일들은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새 일들을 밝히 알리노니 곧그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그 일들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이전 이미 일어난 일들은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일어난 일은 누구나 다, 아, 그건 그런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 하고 순서대로 다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새 일들을 밝히 알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 일들을 내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한번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에 18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아노라. 그러나 나와 함께 빵을 먹는 자가 자기 발꿈치를 들어 나를 대적하였나이다 한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려 하노라.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그것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예언을 해 놓으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과연 예수님 말씀대로 성취되면 사람들이 아, 저분은 인간일 수가 없는 분이구나. 저분이 참으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4장도 한번 보시죠. 14장 2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즉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나니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아버지께 가노라 하고 말하였으므로 기뻐하였으리라. 이는 내 아버지께서 나보다 크시기 때문이니라. 이제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그것이 일어날 때에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미리 말해둔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그 일이 나중에 일어나면 이건 도저히 사람이 할수 없는 일이라는 거, 그걸 너희가 확신하면서 나에 대한 믿음이 더 생길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과 아까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구약 성경의 그 여호와 하나님은 동일한 분일까요? 아닐까요? 같은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동등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그 생각이 천차만별인 거예요. 소위 교인들, 소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단지 그냥 좀 뛰어난 어떤 대언자, 이제 개역 성경 용어로 하면 선지자죠. 뭐이 정도로 그냥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냥 좀 능력 있는 분, 이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 제가 믿기로 그런 사람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분이 바로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것, 그것을 믿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에요. 그걸 믿을 때 사람이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절들을 굉장히 유심히 우리가 봐야 하는 구절들이고, 이렇게 해서 지금 신약과 구약에 이렇게 짝을 이렇게 맞춰 놓으셨구나. 어떤 존재가 와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려면 시간 밖에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예언할 수 있어야,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성취가 되어야 그것이 참 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는 것,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알려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거기 또 아까 이제 2절에서 주의 집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세워지며 작은 산들 위로 높여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흘러들리라 했는데,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이게 미가서 4장 1절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누가 누구 걸 이렇게 이제 참조했는지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구절인데, 한 단어만 달라요. 백성들이. 백성들이. 민족들하고 백성들. 요 단어만 다르고, 이제, 뭐 문장 자체가 완전히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집이라는 표현,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이건 성전을 의미하죠. 성전. 참고로 그 주의 집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지명이 기억나시나요? 주의 집. 주의 집. 주의 집이라 그러니까 조금 헷갈렸나요? 하나님의 집, 벳엘, 벳엘, 벳엘이 이제 하나님의 집이었죠. 그런데 어쨌든 성경에서 이제 주의 집 이렇게 표현할 때에는 House of the Lord 이렇게 표현할 때 이것은 성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집의 산 이렇게 되면 이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세워진 산이죠. 그 산의 이름이 뭐죠? 성전이 세워진 산, 모리아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그 산이 세 개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모리아산이란 말이에요. 이 모리아산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산이잖아요. 그 산에 이제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고, 그 산이 또 어떤 산이냐면 다윗이 인구조사하고 나서 하나님께 이제 징계를 받을 때에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이렇게 이제 헌물 드린 그 동일한 장소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주의 집의 산, 그럼 이게 이제 모리아산인데, 여기서 이제 모리아 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주의 집이 중요한 거죠. 주의 집.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어떤 권위, 이런 것들이 이제 높여진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대할 때 굉장히 많은 소위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냥 예루살렘이 그냥 뭐좀 이렇게 좀 예배 중심처가 뭐될 거다 뭐이 정도 이제 그 정도로만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것이 문자 그대로도 맞다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이 높여진다고 보는 거예요. 지형적으로. 왜 그런가 하면은 스가랴서 14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올리브산이 거기 한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짐으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 이렇게 돼 있고, 이 8절에 보면은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나가되 그것의 반은 앞바다로 그것의 반은 뒷바다로 나갈 거라 그랬고 거기 10절에 보니까 그 온 땅이 변하여 게바에서부터 예루살렘 남쪽 림몬에 이르기까지 평야같이 되며 예루살렘은 들려져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루살렘은 들려진다, 높여진다 그랬단 말이에요. 지형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지형적으로 실제로 예루살렘이 높여진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이 비유적으로 그냥 예루살렘이 어떤 종교의 중심지가 된다 그 정도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지형적으로도 들려진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말씀이 있냐면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흘러들리라 그랬습니다. 그리로라는 건 이제 그 높여진 주님의 집의 산 여기로 이제 흘러들리라는 거죠. 이러한 것을 입증하는 성경 구절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사야서 똑같은 이사야서 11장 10절에 보시면 이런 것들은 교리에 해당하는 구절들이라서 여러분들 성경책에 이렇게 좀 체크가 돼 있으셔야 돼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가 있어서 만백성의 기로 설 것이요 이방인들이 그에게 찾아오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이 유대인들에게 찾아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또 예레미야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그들이 예루살렘을 주의 왕좌라 부를 것이요 모든 민족들이 거기로 모이되 주의 이름을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다시는 자기들의 악한 마음에서 상상하는 대로 걷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들이죠. 스가랴서 8장 22절 23절 또 스가랴서 14장 16에서 19절 또 이사야서 60장 2절에서 12절 이런 구절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전부 이제 동일한 그런 이제 얘기를 하시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사야서 60장 2절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그 구절들을 보면 이방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찾아오는데 그 6절에 보면 수많은 낙타와 미디안과 에바의 단봉 낙타들이 너를 덮으며 세바에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금과 향을 가져다가 주의 찬양을 전하리라 뭐 또 게달의 양떼가 내게로 모이며 뭐 순양들과 뭐 이렇게 해갖고 많은 어떤 예물들을 가지고 오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세바가 언급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많은 분들이 솔로몬 시대에 세바의 여왕이 우리 사회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시바의 여왕이라고 부르네. 시바의 여왕. 그러니까 우리 흠정인 세바의 여왕으로 이제 발음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그 세바의 여왕이 그렇게 찾아온 것이 이제 천년왕국 시대에 그 모든 이방 민족들이 예루살렘 으로 이렇게 이제 경배하러 오는 그것에 대한 예표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모형으로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바의 여왕은 이제 민족들이 이제 찾아오는 것에 이제 모형으로 이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좀 많이 안 하려고. 예, 잠깐 기도하시죠. 주님, 저에게, 참 필요에 따라서 참 좋은 것들을 이렇게 이제 공급해 주시고 저희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참으로 저희가 이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지체들이 이제 또 중요하고 큰 그런 우리 이제 교회 활동을 우리가 함께 하고 마치고 이제 돌아와서 또 생업에 이제 복귀해 있고 또 몸이 이제 또 힘든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몸을 잘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고 피로가 잘 풀리고 회복되게 하시고 일상으로 잘 복귀해서 다시 안정적인 그런 생활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서 저희가 참 이렇게 어떤 말씀을 볼때그 말씀이 우리 안에 참 각인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 그것이 더욱더 날로날로 이렇게 견고해져 갈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